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묵상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또 이 남북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따라가니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 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상황이 이제 달라져요. 9장 1절 2절을 보시면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제 흑암, 오늘은 또 흑암, 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고통, 그런 흑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흑암의 땅, 사망의 고통의 메인 땅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갈릴리 인근 지역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갈릴리 인근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그게 북쪽이고 그런데 위쪽에서 군대가 쳐 내려오면 바로 길목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무슨 일본 왜구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노략질하러 오면 호남 지방으로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호남 지방이 곡창지 되어 가지고 이곳에 이제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으로 가는 왜구 별로 없고 다 호남으로 왔거든요. 갈릴리 지역이 그랬어요. 거기가 사시사철 푸르고 또 물도 있고 민물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평야라고 아주 넓은 들판이 거기 펼쳐져 있어가지고 옛날에 전라도 지역이 수탈을 많이 당한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수탈을 많이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상 고생하고 어렵고 살기 좋은 땅인 것만큼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했던 땅인 거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휘말리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챙기려고 하시면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아픔을 당하는 영혼을 품으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흑암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오늘은 흑암이 이제 없을 거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의 흑암이 없을 거다 연달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고통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고통과 흑암에서부터 풀어 해방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맹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 7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때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했다고 하는데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않은 기드온 300용사가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승리, 그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런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는 아수르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건 줄 알았는데 아수르는 마치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거의 숨이 막힐 지경까지 만들고,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멍에, 채찍,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마치 이스라엘로서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 미디안 12만이 넘는 그 메뚜기 떼 같은 엄청난 군대를 불과 무기도 들고 제대로 들고 있지 않은 300명 기드온 용사들이 물리친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주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큰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거다. 전에는 흑암에 짓눌리고 고통에 짓눌리고 사망에 짓눌리고 압제자에게 짓눌렸는데 이제는 그 인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벅찬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시민이라. 모든 군인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전쟁 용품 또 전쟁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흔적 이런 거를 전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정리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한 아기예요. 한 아기가 전쟁의 기세를 다 누그러뜨리고 이 한 아기가 이제 상황을 다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군인의 칼을 이기고 전쟁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서 7장 읽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어떤 계기를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아기를, 이 아기의 출생을 계기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아기의 출생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예고 하신 적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의 아기는 그 아기의 출생을 계기로 예루살렘이 해방을 받은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물리쳤어요. 그런데 아하스 시대의 아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정도 엄청난 아기는 아니었어요. 아하스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출생하고 그 시대에 벌어진 일은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정도의 그런 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기는 아하스 시대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도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이 말하는 이 아기는 아하스 시대의 아기는 아니고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어떤 아기.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냐고 할 때 여러분, 이 아기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을 가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하스 이래로 남유다는 비록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 뒤에 일어난 적 있지만 계속 몰락했습니다.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의 집에서 태어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새로운 나라를 펼쳐내신 거죠. 이사야의 선언을 들었던,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이 아기를 통해서 엄청난 나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자기야말로 바로 이런 이사야가 예고했던 그 소망을 이루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에 상황에 주어진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엄청난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도 이사야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9장 7절 마지막에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와 그 시대 남유다, 그 시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매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라도 구원해내시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아하스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요 굳어지고 강팍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렸을 때 애굽의 바로왕과 그 모든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애타해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제 8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렇지만 외면하시는 거,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도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여도 소망은 그 부모의 품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 부모 품을 파고들어야 살 길이 생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이사야는 심판 경고를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하스 시대에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영원히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수백 년 지난 뒤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이사야는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회복,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이사야의 선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읽습니다만 9장 1절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저 함경도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데 북한은 남의 땅인 것처럼 그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지 이미 오래되고 그리고 사실상 적국이고 적국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스불론 납달리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빛을 비추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당시의 그 시대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우리 삶, 우리 좁은 삶의 상황에 너무 이렇게 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특별히 오늘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땅인 것 같고 정말 그 땅은 사망의 그늘진 땅인 거예요. 그 땅은 정말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죠. 그러니 그 땅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라고 우리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야말로 아기로만 아는, 철없는 아기, 무능한 아기로 아는, 오늘날 교회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더 거대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인 아람을 크게 생각하고 아수르를 크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기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강함을, 연약함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기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온 세상에 소망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 선포하는 연약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세, 사람의 영향력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더 견고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